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상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을 저희가 맞이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 것인지 주께서 주시는 지침과 훈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와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에 깊고 오묘한 뜻들이 밝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천년이 시작된다고 떠들썩했던 1999년도 지나고 2000년대가 시작된 지 언 22년의 세월도 흘러가고 2022년 1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낫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삶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현 세상의 특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흙의 상태는 태양빛에 비추면 비출수록 더 단단해지는 반면 얼음의 상태는 태양빛에 노출되면 녹아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딱딱한 마음, 돌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주신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를 따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측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함께 심리적인 측면을 소유한 사람, 곧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속받은 신자랄지라도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죠.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도 평소에 핸드폰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순간이긴 하지만. 내비게이션으로 쓰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디 갔나 막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찾았다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이처럼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은 신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의 전형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째,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한 권면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제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먼저는 모세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권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제까지나 현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나 현상교회 담임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이끌 후계자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도했던 이스라엘의 용도자였죠. 그러나 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마쳐야만 되는 이 상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이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이유는 나이가 120세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입한다라는 이 말 단순히 그냥 들락날락한다는 뜻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모세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양하려고 하는가?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하려고 했던 사실상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 사역을 한계 지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어떤 사건이 단초가 되었습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반석을 두문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용고로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역지를 옮길 수도 있겠고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저희 현상교회를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언약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언제까지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후원해야 된다. 그냥 뭐 조금 이렇게 후원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 일에 교회 전체가 마음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일을 모세는 평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웬일인지 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기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행위로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보좌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누구는 전쟁에 치열하게 참여하고 있었는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 측근에서 자기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키우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를 자신을 대신하는 지도자로 임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를 준비한 주체는 여호수아 모세가 아니었고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인용했죠. 무리바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모세의 기도가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가 나타나고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이 내용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상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한계, 하나님의 섭리적인 상 가운데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관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말씀하였죠. 14절에는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도자를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 리더십이 교체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교회 역할과 책임을 그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모든 사람은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교회를 목양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조차 11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사사들도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 더 건져내었지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사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말라기 등등 신약으로 가면 세례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가 좌우되는 거예요. 지난 8월에 조엘 비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죠. 그랜델레피즈에 있는 네덜란드 헤리티지 리폼드 처치라고 네덜란드 후손들이 이민 와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가 하면 네덜란드 리폼드 콩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그 교단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그 교단에 속해 있다가 교회가 나오게 되면서 분립, 설립하게 되었는데 열두 교회가 그 교회와 함께해서 하나의 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RHB라고 하는 출판사도 가지고 있고요. 초, 중, 고 기도학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온 교우들은 모두가 다 그 학교에 다 보냅니다. 뭐 흥겨운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차근차근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저는 듣습니다. 개혁교회들은 지금도 부흥한다는 거예요. 개혁교회들은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 이런 분들 합신을 세우신 분 아닙니까? 박윤선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 한 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지도력 때문에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자손들을 얼마나 잘 길러내에 따라서 앞으로의 판도가 완전히 저쪽으로 기울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겠죠. 여럿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를 치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지대하긴 하지만 반면에 한 사람에 의해서 휘청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극대화되면서도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일반적으로 영원이라고 하면 시간의 지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원성은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은 영혼에 귀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 영혼을 설명하는 순간 영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공간의 확장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개념으로 담아낼 수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영원성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본질의 지속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터전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의 터전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끄는 최종 통치자가 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앞서서 예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어디에 먼저 머물러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와 목자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닌 하나님 그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또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부름받았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돼요.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그 땅 가운데 구현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약화시키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수행해야 될 과업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은 이 일이 우리의 일로 주어졌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군대를 쳐부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마른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사건과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쳐부신 일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자주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왜 행합니까?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살아갈 능력과 힘은 나 자신으로 도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통해서 나에게 전가될 때 그 힘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에게 근거해서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가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할 수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했던 권면을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강하라는 이 말씀, 용기를 내라. 남자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용사처럼 행동해야만 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자, 이 권면, 강하고 담대라는 권면은 23절 이하에도 나오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재차 반복됩니다. 신명기를 조금 넘기시면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죠. 그런데 7절에도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었다.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박윤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리더십의 공백 때문에 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의도로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싸우라. 그러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또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래 놓고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이 말씀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일에도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과 율법 순종은 결코 분리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시면 왜 전쟁에서 실패했죠? 율법의 말씀에 위배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여리고 사건은 뭐예요? 하라는 규례를 했더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삶은 율법 순종의 삶과 구별되지 않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좋은데 순종이 없나요? 어떻게 말씀을 줄줄 외우는데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모세가 또 하나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매 7년 끝에 면제년 혹은 안식년이라고 말하지요. 그때 초막절이 되면요 온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권속들이 다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당대만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이 일을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뭘 강조하는 거죠? 율법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고 후대와도 맺었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생활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와, 이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받은 게 아니고 신자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의 명령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뭘까요?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 48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새 절기 때만 올라가서 남자들이 예배하고 안식일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크라 코데시라고 말해서 성회로 모였습니다. 안식일날 우리처럼 공예배로 모였어요. 그때 레위 자손들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의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내용이 아닙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재상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재상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재상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뭘 구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매우 적절한 방식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일을 잘 수행하기를 여러분이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마련해놓으셨는가? 면제년 초막절에는 온 회중이 다 나와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낭독된 율법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절기의 중요한 행사, 그게 뭔가? 율법을 낭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입지만 쉬 잊어버리는,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실하심을 고려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9시 50분에 모여서 Leading Jesus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게 될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교우가 다 나오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죽고 난 다음에 율법책을 남겨놓았습니다. 모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겨놓은 토라,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교육 지침서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전에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유아들을 위해서 달력처럼 만들어가지고 교리문답을 써서 자녀들에게 가르친 그런 일들도 종교역 때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해내면 나의 부족을 알게 되고, 부족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일에 수송들었고 옥에 갇혔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죠. 면회 올 때,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이사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은 곧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출사표를 던지실 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개혁성경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개정판은 원래 읽는 자와 듣는 자들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고치셔야 돼요. 들이라고. 복수입니다. 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죠? 오늘 배우셨죠? 공동체 성경읽기 배우셨죠? 예전에 언제 이처럼 우리 같은 이런 책들을 일일이 다 개인마다 다 가질 수 있었습니까?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독경사가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 다수는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읽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12절 이하를 보시면 그 결과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과 남녀 어린이 심지어 성읍에 거주했던 타국인들까지 다 모으고 레위 자손과 장로들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는 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너희들만 아니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자손들을 낳고 살게 될 때 너희의 언약의 자손들에게도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약의 자손들은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누구를 통해서 배우죠? 제일 먼저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왜 자녀가 부모의 말투를 따라갈까요? 부모가 평소 쓰는 말투와 억양을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이죠. 안상욱 교수님 아시죠? 우리 안장로님 조카 소천하신 합신의 교수님이었는데 그 안상욱 교수님 말투를 들으면 이 안만수 목사님이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표정, 눈빛, 영향을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경험한 대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탓하기 앞서서 자기 탓을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의 잘못이 다 부모 탓은 아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게 18장의 내용인데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죠. 그리고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반드시 그 삶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지를 써보낼 때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써보냈습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꼭 기억하고 길에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저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억양도 가르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억양이 너무 높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높게 이야기할 게 아니지 않느냐. 표정, 눈빛, 사람들을 대할 때 공손한 말투로 대하고 끊임없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인사라 그러고 남이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자고 하고 아이들이 그럴 때 그렇게 다 배우잖아.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선생으로부터 배웁니다. 목사 곧 교사로부터 배웁니다. 이제 더 이상 재상은 없고 레위 자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선생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누가 있죠? 목사, 곧 교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구역 인도자, 구역장, 교회학교, 기도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교사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을 듣고 배우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최종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신앙활동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집회를 거창하게 하는 거,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겁니다. 잠언 기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경지근, 뭐죠? 예, 잘 대답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이 말, 처음이라는 의미만 아니라 토대와 근원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의 토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학문 아르기 위해서는 학문 알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모든 지식과 탐구 활동의 시작점입니다. 신앙과 경건 없는 참된 지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절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주 지혜로운 사람과 박식한 사람을 혼동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지혜는 점수를 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 얼마나 많은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고등학생 정도, 졸업생 정도가 되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무슨 스피노자, 뭐 벤자민 프랭클린, 뭐 여러 사람들 예전에 갖고 있었던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상황이 좋아졌나요? 지식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네? 인터넷 안에서 검색만 하면 저기 구석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과연 상황은 좋아졌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연구활동으로 인류는 핵무기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지식만으로 삶을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시골에서 사는, 농촌에 사는 농부가 훨씬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뭔가? 지혜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경외라는 이 말은 이라트라는 말인데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공포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공포감을 갖습니다.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외는 단지 두려움, 공포감만이 아닙니다. 단지 존중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모든 긍정적인 태도를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모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중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사랑하지요. 두려워 떨기만 합니까? 물론 여러분이 잘못하면 떨지요. 그러나 또 기대고 싶죠? 무릎하게 안기고 싶죠? 친근히 하고 싶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을 친근히 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자발적으로 순복해야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 예를 들었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22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1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따르지 않아요. 주님 사랑해요 이거는 잘해요. 근데 하나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는 주일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평일 날 자녀와 부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고요. 아파트 현관문과 계단을 쓰는 아주머니에게 나타납니다. 거리인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되는 게 아니죠. 올해 저희 교회는 다시 성경이라는, 뭐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표를 정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온 교우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성경을 가까이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이 교재와 성경 읽기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할까요? 단지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내 숙제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족한 저지만 다시 성경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온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성경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 잘 좀 따라와 주시고 또 서로 단톡방에서 격려하면서 끌어주고 위로하면서 또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겠지만 책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뭐 읽었다 그러면 몇 장만 읽으면 된다고요? 3장만 읽으면 돼요. 네. 그리고 못 읽었어요. 한 주 보충 수업 시간이 있죠? 보충 수업 시간에 미진한 것도 읽었어요. 혹시 못 읽으셨습니까? 내비두시고 그냥 또 진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시행착오 몇 번 겪다 보면 그 다음에 올해는 못해도 또 내년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함께 열심히 성경 읽고 교제하고 나누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심령의 율법이 새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여호와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된 역사가 올 한 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영광으로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으로 남겨놓게 하시고 그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께서 친히 주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편한, 가장 쉬운 방식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음에도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고 또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또 느헤미야 시대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고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가정별로 모이고 구역별로 모이고 또 교회학교별로 모이고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삶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는 말씀 사역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구역장 인도자, 교회교 교사, 기도학교 교사들 모든 분들 주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솔선 수범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을 읽도록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 교제를 통해서 성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부유하심과 그분의 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침잠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숨쉬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